미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오늘 오후 올해 들어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평안북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거리는 약 430km, 고도는 약 36km로 탐지했다며 세부 제원은 한미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5일과 11일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규정한 발사체를 쏜 뒤 사흘 만입니다. 일본 총리실과 방위성도 관련 발사를 탐지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본 해상보안청은 바다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한 발사체 낙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독자 제재를 취한 데 이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제안한 직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이날 오전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담화에서 미국은 우리의 정당한 활동을 유엔 안보전보장 이사회에 끌고 가 비난 소동을 벌리다 못해 단독 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적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기어코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 나간다면 우리는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제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무효화했습니다. 대법원은 직업안전보건청 OSHA가 지난해 11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종사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조치는 과도한 권한 행사라며 대법관 6대 3 의견으로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OSHA가 과거 이런 강제명령을 내린 적이 결코 없었다며 의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중요한 법을 제정했지만 OSHA가 공표한 것과 유사한 조치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련 행정명령에 상정한 3명의 대법관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보건 긴급사태에 대응하려는 책임감에 근거한 것이라며 행정부의 판단을 옹호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판결과는 별도로 바이든 행정부가 의료종사자들에게 부과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에 대해서는 대법관 5대 4 의견으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이 대규모 사업장 내 직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상식적인 요구이면서도 과학과 법에 기반한 조치를 막는 결정을 내려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대법원이 의료 종사자들에게 부과한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관련 조치는 목숨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행정명령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자 종사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한편 미접종자의 경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업은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분간 미국 등과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새롭게 논의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입장은 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 유럽 안보 협력기구 OSCE 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직후 나왔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은 이날 러시아 언론에 서방 측이 자신들의 안보 필요만 강조한 채 러시아의 안보 우려는 무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희망은 항상 있다며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도 서방 측에만 더 이득이 되는 조건들과 문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러시아로서는 선택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사 전문가들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와 관련한 긴장이 심화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서방 측과의 협상이 실패할 경우 중남미 국가인 쿠바나 베네수엘라에 군사력을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러시아와 미국 등 57개 나라는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서 유럽 안보 협력기구를 통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쏘았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이번 발사는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대화 제의에 미사일로 화답했다며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리고 오전부터 눈이 시작돼 오후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23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2m로 읽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사흘 만에 또다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자신들의 앞선 두 차례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는 담화도 내 미북 간 갈등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4일 오후 평안북도 내륙에서 동쪽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두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쏜 것은 지난 5일과 11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또 두 번째 발사체 발사 후 사흘 만입니다. 이번 탄도미사일은 낮은 고도였고 비행거리는 300km에서 400km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이 발사체의 사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 중인 가운데 북한이 최근 개량 중인 북한판 이스칸데르 또는 북한판 에이테킴스 전술지대지 미사일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즉각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화상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해상보안청도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가 발사됐다면서 동해와 동중국해, 북태평양 일대 선박들의 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지난 12일 북한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국적 6명 등을 독자 제재한 직후에 이루어진 겁니다. 북한은 이에 앞서 14일 오전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외무성 대변인 명의 담화를 내고 최근 두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미국의 신규 대북 제재에 반발했습니다. 담화는 미국이 북한의 정당한 활동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끌고 갔고 단독 제재까지 발동하면서 정세를 의도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이 이런 식의 대결적 자세를 취해나간다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담화는 미국이 북한의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를 문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이고 강도적 논리라며 이는 현 미 행정부가 말로는 외교와 대화를 떠들지만 실제로는 대북 고립 압살 정책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담화를 낸 당일 미사일까지 발사한 데 대해 미국을 겨냥한 노골적인 불만 표시로 보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제재는 물론이고 미 당국자의 발언 등이 북한 수뇌부를 자극했을 수 있다며 이번 발사는 계획된 시험 발사라기보다는 반발 행동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장관이 MSNBC에서 했던 인터뷰 중에 북한의 이런 행동은 관심 끌기용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북한의 자극되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북한 지도부가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미사일 도발을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죠.
앞서 두 차례 발사가 이른 아침에 이루어진 데 비해 이날은 낮 시간대에 발사됐는데 이는 북한이 발사체의 기종을 구체적으로 보여줘 무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번엔 노출을 피해 밤에 기동해 다음날 새벽에 발사하는 북한의 기존 미사일 시험 발사 패턴과 달랐다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며 언제든 도발에 나설 수 있음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외무성 담화는 결국 미국의 제재를 겨냥해서 자신들의 핵개발 명분을 강조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무성 담화에 이어서 미사일 발사를 했다는 것은 미국과 강대강 대결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의 피력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한국 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대미 관계 교착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저강도 도발을 통해 국방력 강화와 대미 압박을 병행하는 전술적 선회가 감지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박사는 북한이 전략 도발에 나설 상황은 아니지만 바이든 미국 행정부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행동에 옮김으로써 미북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4차 전원회의에서도 대남 대외 관계에서 전술적 방도들을 논의했다 그랬지 전략 변화는 없었거든요. 뭐 상황이 격화되면 김여정이 나설 가능성이 있죠. 아니면 리성권이나 2선까지, 최선위까지도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출신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북한이 국방발전 5개년 계획에서 제시된 과제 이행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미국과의 긴장이 필요하고 외무성 담화도 그런 일환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8차 당대회에서 하겠다고 했었던 국방력 강화를 일단 과제로 내세웠기 때문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대화를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을 계속적으로 텐션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주민들이 볼수 있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는 싣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형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며 경제난 장기화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불만을 고려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인지하고 있으며 동맹 파트너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발사는 미국 측 인력이나 영토, 동맹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이 일으키는 불안정성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공약은 여전히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4일 14시 41분경과 14시 52분경 북한 평안북도 의주 일대에서 동북쪽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 미사일로 추정되는 두 발의 발사체를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발사체 비행 거리가 약 430km, 고도는 약 36km로 탐지했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5일과 11일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세 번째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대화를 제의했지만 북한은 미사일 발사들로 화답했다고 미 국무장관이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러한 행동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13일 미국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화답한 데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3일 미국 MSNBC 방송 모닝조에 출연해 몇달전 우리는 북한과 함께 협상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낼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알기 위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북한이 관여할 준비가 돼 있는지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유감스럽게도 북한은 그러한 제안에 대한 응답이 없었을 뿐 아니라 최근 몇 주간 새로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심하게 안정을 해치는 것이고 위험하며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따라서 미국이 북한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So, not only are we sanctioning North Koreans, we are deeply engaged both at the UN and with key partners like South Korea,
blinken
like
장관은 우리는 대응에 있어
on our
북한을
response.
제재할 뿐
I think some
아니라
of this is
UN과 한국, 일본과 같은 핵심 파트너들과 함께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행동의 일부는 관심을 끌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과거에도 그랬고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우리는 동맹과 파트너가 적절히 방어되고 북한의 이런 행동에 대한 영향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서 12일에도 대북 제재를 발표하며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이 북한 국적자 5명을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결의안 채택이 아닌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이번 조치를 시도하고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해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들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미국 외교소식통은 13일 VOA에 12일 미국은 재무부가 제재한 5명의 개인을 유엔의 제재 후보로 올렸다면서 추가로 국무부가 제재한 2명의 개인과 한 개의 러시아 회사에 대해서도 유엔의 제재 후보로 올리기 위해 계속해서 파트너들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 이어진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러시아를 근거지로 두고 있는 최명현과 오영호, 중국에서 활동 중인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 등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 국적자인 로만 아나톨리비치 알라르, 러시아 기업 파르세크를 재무부 특별지정 제재 대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이 중 최명현과 심광석, 김성훈, 강철학, 변광철은 미국 재무부에 의해 특별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으며 오영호와 알라르 그리고 파르세크는 국무부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명현을 비롯한 재무부 제재 대상자 5명이 우선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자로 지명됐으며 오영호와 러시아인, 러시아 회사 등 국무부 제재 대상자들은 유엔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지 않았다는 게 외교 당국자의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밝힌 새 유엔 대북 제재는 러시아 개인과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북한 국적자들을 제재 명단에 포함하는 방식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1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유엔에서 추가 제재를 제안한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엔 제재를 추진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 국적자들을 유엔의 제재 후보로 올리면서 유엔에서의 미국의 추가 대북 제재 조치는 이미 첫걸음을 뗀 상태가 된 겁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대상자를 추가하기 위해선 관련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거나 대북 제재 위원회가 해당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만약 결의안 채택 방식을 택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모두 동의를 하고 나머지 10개 비상임 이사국 중 최소 4개 나라가 동의를 해야 합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6월 북한의 잇따른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한 결의 2356호를 통해 개인 14명과 기관 4곳을 자산동결 대상, 즉 유엔의 제재 대상자로 지정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결의안은 미국의 주도로 추진됐으며 이후 논의를 거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찬성해 효력이 생겼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한 제재 대상자 추가 방식의 경우 대북제재위원회에 참여한 회원국, 즉 안보리 이사국 15개 나라가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3월 21개 기관과 27척의 선박이 안보리의 제재 명단에 오를 당시에도 이 방식이 이용됐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이번 추가 제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3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정부의 전술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 여부가 결정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re's no difference between someone that might be designated by the committee versus designated by the
결의안 채택이나 대북제재위원회의 결정 방식 모두 특정인을 동일한 제재 명단에 올리고 같은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만큼 차이는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방식 중 하나를 택하는 것은 일종의 전술로 봐야 한다며 결국 가장 빨리 제재를 승인받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루지에로 선임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미국 정부의 제재 시도에는 일부 전술로 해석될 만한 움직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재무부의 제재 대상자들만을 1차적으로 유엔 제재 대상자로 올리면서 국무부가 제재한 러시아인 등을 이번 제재 후보에서 제외한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제재에 찬성하는 데 따르는 부담을 덜 수 있어 일종의 외교적 전술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일부 나라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결의안 채택 대신 안보리의 하위 조직격인 대북제재위원회를 통해 추가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 시도로도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루지에로 선임연구원도 이 같은 추론에 대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시도가 성공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The committee can designate, but it probably won't because
유콤 전 분석관은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대북제재위원회의 조치도 만장일치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모든 조치를 방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북제재위원회는 어떤 제재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유콤 전 분석관은 이번 미국의 시도에는 박수를 보낼 수 있다며 유엔에서 새 대북 제재에 실패한다고 해도 미국은 프랑스와 영국, 벨기에 등 다른 나라들이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유럽연합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 추가 대북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제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 EU는 13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미국 등 국제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면서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13일 독자 대북 제재에 이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추진하는 미국의 움직임과 관련한 BOA 논평 요청에 유럽연합은 유엔 안보리 결의가 요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EU 법률로 바꿔놓았고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 조치도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U는 현재 인권 제재를 포함해 개인 59명과 기관 10곳에 대한 독자 대북 제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안보리 제재를 모두 이행하면서 동시에 이를 보완하고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독자 제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1월 의장국인 노르웨이 유엔 주재 대표부는 BOA에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미국 유엔 대사가 트위터에서 유엔 대북 제재를 제안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에 대한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6일 노르웨이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는 안보리와 대북 제재의 체제 목표를 평화적으로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안보리가 채택한 조치에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추진에 앞서 단행한 독자 제재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납북자 문제와 핵, 미사일 등 모든 현안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도 새로운 독자 제재 부과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제재가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부는 13일 BOA에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 관련 제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만약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되면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시에 한반도 문제에 있어 정치적 해법에 대안은 없으며 제재는 그것을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안보리 결의 채택을 위해 전원 동의가 필요한 5개 상임 이사국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반도 평화를 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은 추가 대북 제재와 압박 강화로 대응하면서 한국과 강력한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중진 스티브 차봇 하원 의원은 김정은이 최근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평화를 다시 한번 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차봇 의원은 12일 VOA에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늘리고 새로운 역량을 키우겠다는 김정은의 무모한 결정은 역내 안정을 해치고 국제사회의 의지를 저버리는 것이라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차봇 의원은 북한의 이런 도발에는 추가적인 제재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 강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에 있는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해야 하며 강력하고 일치된 방어태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면서 이딴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서자 미국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북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공화당 영김 하원 의원은 지난 11일 북한이 새해 들어 두 번째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한 데 대해 김정은의 진정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보여준다면서 미국 한국과의 관여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지금은 일방적인 평화 선언을 제안할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정권이 비핵화를 향해 움직이고 인권 기록을 개선하기 위해 검증 가능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확실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할 것을 한국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6일 하원 군사위 공화당 간사인 마이크 로저스 의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VOA에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관한 한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보다 확실히 앞서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이 북한의 위협을 능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 곧 발표될 미사일 방어 검토에 분명히 명시되고 차세대 유격기에도 충분한 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지난 5일 북한의 올해 첫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을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이행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우주에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가 미 고위 관리 인준 청문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방어망 확충을 촉구하는 상원 의원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미국 우주정책차관부 지명자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북한의 군사 역량에 대한 우려와 제안을 이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존 플런 미 국방부 우주정책담당 차관부 지명자는 13일 미 국가안보에 우려를 제기하는 행위자로서 북한과 이란을 꼽았습니다. 플럼 지명자는 이날 상원 군사위 인준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이란과 북한은 우주와 대우주 관련 기술과 역량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는 우주에서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주 관련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주 관련 동맹과 파트너십 유지 강화는 특히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 북한과 같은 역내 국가들에 대한 내구성 있는 전략적 우위를 유지하도록 도움으로써 국방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통합 억지에 필수적일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플럼 지명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미사일 방어 정책과 관련해 러시아와 중국의 대규모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억지에 의존하고 북한, 이란과 같은 국가들에 대한 미 본토 탄도미사일 방어를 추구하는 미국의 오랜 정책을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롭거나 현존하는 역량으로 본토 미사일 방어를 강화하려는 결정은 비용과 실현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플럼 지명자는 상원 인준이 통과되면 국방부가 의회가 지시한 다층 본토 방어를 분석해 북한의 위협과 같은 제한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역량의 적절한 조합을 결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럼 지명자는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WMD와 운반 시스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북한은 모두 WMD와 혹은 운반 시스템 역량을 현대화하고 증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전략적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WMD 대응 노력은 미국과 전진 배치된 미국의 병력, 동맹국과 파트너국의 가장 큰 위험을 가하는 이런 위협들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선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미 본토 방어 레이더의 하와이 배치 관련 예산이 중단 위기에 놓여온 데 대한 우려도 거듭 제기됐습니다. 하와이주의 메이지 히로노 민주당 상원 의원은 2019년 미사일 방어 검토 결과를 인용해 하와이 미 본토 방어 레이더는 계속 역량을 늘리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감지 식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s a requirement for detecting and discriminating against inbound missile threats from an increasingly
그러나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모두 대체 역량도 제시하지 않고 의회 해당 예산의 중단을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정부의 예산 중단 의사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2020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하와이 미 본토 방어 레이더 예산을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멜리사 달턴 미 국방부 본토 방어 반구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 본토 미사일 방어는 국방부가 현재 진행 중인 미사일 방어 검토의 중심 분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상원 인준이 통과되면 미 본토와 영토 전체가 북한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 검토 결과를 이행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을 통한 위협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미국의 싱크탱크가 전망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윌슨 센터는 북한이 올해 핵과 미사일을 통해 긴장을 한층 고조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윌슨 센터는 12일 발표한 2022년에 지켜봐야 할 것이란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가속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군을 현대화하기 위한 새로운 야심적인 5개년 계획을 내놓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선제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 3축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와 3월 한국의 대통령 선거 이후인 올해 하반기에 북한이 긴장 고조를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보고서는 심지어 북한이 아직 시험하지 않은 화성 16호와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이나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험들은 핵 억제력을 크게 키우면서 동시에 미국과의 향후 외교에서 지렛대를 높이려는 북한의 폭넓은 전략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단기적 목표는 상당한 제재 완화를 얻어내는 것이고 장기적인 목표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인정받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원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면서 미국은 제재부터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적인 협상까지 모든 선택지를 다 시도해봤지만 어느 것도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핵 프로그램의 일부 폐쇄를 조건으로 거의 모든 제재의 완화를 요구했다면서 이런 거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기존 핵무기를 내놓지 않고 국제적인 핵사찰에 합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은 제재와 억제, 봉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방식이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확장을 막지 못하지만 그 외에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경입니다.
국제인권단체가 올해도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로 꼽았습니다. 특히 과도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를 비판하면서 주민들의 고립과 억압을 심화하고 인도주의적 위기를 조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제한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북한 정권이 2021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빌미로 극단적인 조치를 이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이 단체는 13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 여행을 대부분 금지하고 모든 국제 항공편을 중단했으며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중 국경 인근에서는 허가 없이 진입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사살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내 여행도 제한해 필수 인력과 물품만 이동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지역별 이동을 막아 주민들의 생활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들의 식량, 의약품 등 필수품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다는 것입니다. 리나윤 한반도 담당 선임연구원은 13일 VOA에 김정은은 지난 1990년대 기근 시절 정권이 잃어버렸던 세 가지를 2021년에 되찾으려 했다며 국경 통제, 국내 이동 통제, 정보 통제를 꼽았습니다.
The biggest concern is that these three things that the government is prioritizing is creating artificial.
윤 연구원은 당국이 이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인위적인 인도주의적 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며 식량과 의약품을 비롯한 생필품이 절실히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지대에 주민 중 의약품이 없어 설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례들도 여러 건 있었다고 들었다며 예방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 가을부터 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고들도 입수했지만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75년 김씨 왕조의 세 번째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 통치 아래에서 북한 주민들은 자의적인 구금과 강제 노동, 고문, 강제 실종, 처형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은 2021년 전략무기 개발을 빈곤 감소보다 우선시했다며 3월에서 9월 사이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 당국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을 2020년 12월에 채택하면서 외부 세계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형사 범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에서 제작된 방송을 보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장기 구금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휴먼라이트 워치는 연례보고서 한국편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019년부터 유엔 총회와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기 시작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또 2021년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인권운동가들을 단속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즉 대북전단금지법을 시행해 북한으로 정보를 보내는 탈북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엄격히 제한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윤 연구원은 한국 정부의 단속으로 북한 인권단체의 실질적인 사기 저하를 가져왔다고 지적했습니다.
Currently, the chilling effect that South Korean's crackdown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Group has had is real.
한국 정부의 압력 때문에 북한 인권단체들의 자금 확보에 제약이 생기고 북한 인권단체들에 대한 환경은 매우 적대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연구원은 민주국가인 한국 정부가 북한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정보를 보내야 하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 정부가 남북한 인권을 증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국제기구들은 북한 당국을 압박해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과 식량 지원을 수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워싱턴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외교정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워싱턴의 한 대담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억지력 재확인과 함께 협상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국 대선 후보의 대중국 정책 등 미한 동맹 이슈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워싱턴의 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주요 후보 진영으로부터 각 후보의 외교정책을 듣는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13일 진행된 화상대담에서 한국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위성락 실용외교위원장이 출연해 이 후보의 대북접근법과 미한동맹, 중국과 일본 관계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주 러시아 대사 등을 지낸 위성락 전 대사는 최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며 이는 북한의 행동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든 대화가 중단되는 등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억지력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이며 북한이 야기하는 새로운 위협을 평가하고 효과적인 억지 수단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위성락 전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Foremost step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lliance needs to take is to reaffirm its stance on deterrence.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방지와 협상 복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며 한국과 미국이 명확하고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해 북한이 과도한 기대를 품지 않게 하고 서로 주고받는 현실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화가 재개될 경우 비핵화 진전을 이루도록 고안된 협상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대담에서는 문재인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의 실효성과 가능성에 대한 토론도 벌어졌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수미테리 우드로 윌슨 센터 한국 담당 국장은 종전선언의 실효성을 떠나 현 기류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습니다.
Regardless of the usefulness of or you know the merits of peace declaration, I just don't think it's going to happen anytime soon. Not in this climate.
북한이 지난해부터 세 차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 재무부가 새로운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등 지금 미북 관계는 종전선언을 논의할 분위기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분위기에서 미국 내에서 어떻게 종전선언을 판매할 수 있겠느냐면서 그럴 경우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연약한 모습을 보인다며 비난할 것이라고 테리 국장은 말했습니다. 테리 국장은 현 정세를 교착 상태를 넘어 좋지 못한 방향으로 가는 상황으로 진단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이나 협상 재개와 관련해 어떤 긍정적인 신호도 보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 캠페인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위성락 전 대사는 비핵화 트랙이 평화 구축 트랙과 잘 보완되면 비핵화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며 종전선언은 평화 구축 트랙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도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회의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Having said that, with North Korea's reaction so far,
북한의 대응,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곧 끝나는 상황에서 대화 재개 등 실질적인 결과가 나오리라 예상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대담에서 어느 정부가 출범하든 김정은은 한국의 새 정부에 많은 압박을 가할 것이라며 한국 선거 이후에도 북한에 의한 긴장 고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orth Korea will put a lot of pressure on the new South Korean administration, whether it's Governor Lee or Prosecutor Yun.
차 석좌는 이재명 후보가 현 상황의 타개책으로서 코로나 백신 등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어느 정도 고려하는지 또 축소 조정된 미한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위성락 전 대사는 이재명 후보가 집권할 경우 의료 지원을 비롯해 인도주의 지원은 북한에 제안할 패키지의 좋은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미한연합훈련에 대해서는 실질적이지 않지만 의례적인 행동을 고려할 수 있다며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접근을 비롯해 미한동맹 문제도 주요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미국의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4개국 협의체, 쿼드 등 바이든 정부의 주요 역내 정책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날 대담을 진행한 마크 리퍼트 전 주한미국 대사는 쿼드, 인도태평양 전략, 공급망, 민주주의와 가치 문제 등을 거론하며 워싱턴에서 이 문제에서 서울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을 듣곤 한다며 이에 대한 이재명 후보 측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Where is Seoul on these issues? How is Governor Lee campaign thinking through that basket of issues.
이에 대해 위성락 전 대사는 이재명 후보는 쿼드와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는 인도태평양 접근에도 적용되며 우리는 동맹 관계와 가치에 기반해 더 많은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미한 관계에 대해선 지금까지 주요 문제가 감지된 것은 없다면서도 최대 잠재력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며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전염병 대유행, 경제안보, 신기술 등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내 악화했던 한일 관계에 대해선 일부 낙관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위성락 전 대사는 한일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는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지만 양측 모두에서 약간의 희망적인 사인이 감지되고 있다면서 여야 후보 모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점도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리퍼트 전 대사도 이와 관련해 지난 몇 개월간의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약간의 낙관적인 견해를 갖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는 위성락 전 대사에 이어 다음 달 11일에는 한국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의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대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는 3월 9일 치러집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이 북한 선교와 심리상담을 주제로 다루는 정규 과목을 개설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심리학회는 트라우마의 정의에 대해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신체적, 물리적으로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을 말합니다. 미서부 캘리포니아 플러튼에 소재한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한진 교수는 공산주의 독재 정권 아래 세뇌 교육과 공포 정치에 억눌려 있는 북한 주민의 트라우마에 주목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경험하는 트라우마는 선천적이고 지속적이며 자신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벌어진다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태어나서부터 벌써 트라우마를 경험하면서 사는데 그게 아예 문화적으로 이제는 정착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중구조에서 살아가잖아요. 이분들은 그 어떻게 보면 보호본능 자기를 그 지키기 위해서 방어기제 하나로 이 체제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여기서 반항하면 뭐 당장 끌려가니까 그리고 혼자 끌려가는 게 아니라 3대까지 다 수용소에 들어가니까 자기를 속이고 철저하게 김일성 수령동지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믿는 게 뭔지를 고민해보기보다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런 데서 이들은 알게 모르게 우리가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가지? 어떻게 저렇게 순종을 하고 있지?
개인의 자유가 말살된 독재국가에서 벌어지는 일상화된 트라우마는 단발적 사건이 가져오는 트라우마와 다른 차원이라는 설명입니다. 김일성 주석 사망 시 북한 사회의 반응은 종교 집단의 교주를 잃은 극단적인 모습으로 비정상적인 집단의 심리를 엿볼 수 있었다면 현재는 주민 개개인이 혼란 속에 있다고 한진 교수는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자기들이 속고 있는 걸 이제 조금씩 알게 되잖아요. 김정은 세대에 와서는 뭐 그 계속 노출이 되니까 뭐 미디어나 이런 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붕괴 후의 트라우마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밖에 세상을 몰랐기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만 돌아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자기가 믿고 따랐던 수령이 완전 폭개비고 그리고 엄청나게 우리를 가혹하게 혹사를 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당연히 이들한테 혼란이 오고 트라우마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문제는 이들이 경험하는 혼란은 북한 내에서는 해결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북한 붕괴 시 주민들이 겪을 트라우마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한진 교수가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에서 북한 선교와 심리학을 가르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레이스 미션 대학은 복음주의 기독교를 통한 세계 선교를 목표로 지난 1995년 설립됐습니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과 중동, 아프리카 등 상당수의 현지 선교사들도 실시간과 통신 온라인을 통해 학위를 얻고 있습니다. 다문화 선교 교육과 함께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정규 과목이 지속적으로 개설되고 있다는 점은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북한의 고위급 엘리트 탈북민이 직접 북한 선교를 다뤘던 것을 시작으로 북한 재난 시 유엔이 인정하는 재난구조요원 훈련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심리학 박사인 1.5세 한인 교수에 의해 북한 선교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이 학교에서 북한 선교, 북한의 가정과 결혼 등을 가르쳐온 한진 교수는 한인 이민자로 아버지가 북한 김일성 대학교를 졸업했고 한국전쟁 당시 혈혈단신 피난했던 이산가족이기도 합니다. 외조부도 평양 출신인 한 교수의 집안 내력은 일찌감치 한 교수의 북한에 대한 관심을 만들었고 북한 선교단체에 발을 들이면서 심리학 박사로서 자신의 역할을 찾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심리학의 전적인 의존이 아닌 기독교 세계관으로 걸러진 기독교 심리학입니다.
우리 어떤 영적인 부분, 어떤 심령을 가장 가까이 접근한 학문이기 때문에 그걸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그 잘못 사용하면 영혼을 다치게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성경적 심리학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균형을 잡기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 소위 말하는 기독교 심리학도 보통 다섯 가지 비유가 있거든요. 근데 이 다섯 가지 비유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나하나 다 약점이고 강점이 있는데 아직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극단적으로 뭐 성경만 가지고 한다? 저는 그건 또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 의학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심리학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걸 골라 먹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게 성경적이고 우리가 어느 거는 버리고.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국은 다시 truth encounter,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이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한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에서 이론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탈북 여성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 치유받는 상황을 주목하며 영적 치유로 트라우마가 해결되는 사례를 설명합니다. 한 교수에 따르면 3년 전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트라우마 상담을 위해 현지로 파견한 인력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이미 회복된 여성들의 상황을 접했고 현대 심리학과 상담의 영역을 뛰어넘는 체험, 즉 영적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탈북 여성들의 치유가 영구적인 것인지 일시 감정적 변화였는지 장기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심리학 접근은 여전히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진 교수의 이번 학기 과목은 4개월 기간인 봄학기 동안 진행되는데 크게 공산주의와 김일성 연구 그리고 트라우마 치료로 구성됩니다. 한진 교수의 설명입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요. 이 과목은 이제 북한 선교의 상담과 심리학적 이슈를 연구하는 과목이라고 이제 큰 제목을 걸어놓고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공산주의 역사 공부가 있고요. 두 번째 김일성 연구. 그거는 공산주의에서도 김일성이 그 주체 사상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더 이상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기 우상 숭배로 갔기 때문에 이 북한이라는 특별한 그 이 사회 구조와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려면 이제 김일성을 알아야죠. 그리고 주체 사상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큰 그림이고요.
구체적으로는 공산주의 이론의 뿌리가 되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주의 스탈린, 김일성의 생애와 주체 사상의 배경과 내용, 기독교를 모방한 이단적 종교로 확립한 북한의 현실, 그리고 북한 붕괴 시 발생할 다양한 사회적 병리 현상 연구를 위한 독일 통일 사례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치유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독일이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네, 동독과 서독 통일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으니까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한 주민 상담을 필요한 트라우마 치료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통일 과정에서 북한 주민이 겪을 정신적, 심리적, 영적 치료를 다루게 됩니다. 한진 교수는 이 학교와 자신이 소속된 선교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UN 재난구조요원 훈련을 마치고 이번 강의를 통해 북한 선교에 필요한 이론적 역량을 더한다면 향후 북한 붕괴 시 북한에 투입돼 직접 북한 주민을 돕는 인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진 교수는 그러면서 북한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고 북한의 붕괴가 오르지 않아 다가올 거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온다면서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교육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소련의 붕괴 등을 통해 공산주의의 한계를 목격했음에도 북한의 김씨 정권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곧 북한이 이단 종교로서 심각한 영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결국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붕괴됐을 경우에 이들한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충격, 영적인 어떤 어두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산주의가 뭔지, 영적 전쟁이 뭔지, 저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시키는 것. 그게 결국 제가 생각하는 항상 인간 회복의 가장 기초적인 그 뼈대거든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카자흐스탄 상황과 국제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875년 1월 14일 아프리카의 성자 알베르트 슈바이처가 독일 알자스 지방의 카이저베르크에서 태어납니다. 어렸을 적부터 음악을 공부한 슈바이처는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한 뒤 신학 교수가 되고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8살 때 슈바이처는 우연히 잡지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의 비참한 생활상을 다룬 글을 읽고 충격을 받아 평생을 아프리카 흑인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 후 슈바이처는 의사가 되고 1913년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의 가봉으로 떠나 의료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슈바이처는 가봉에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 병원을 세우고 평생 헐벗고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슈바이처 박사는 포로로 잡히게 되고 병원이 강제 폐쇄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평생 동안 환자들을 돌보게 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이후 1952년 인류의 형제애를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1953년 1월 14일 요시프 브로즈 티토가 유고슬라비아의 초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1892년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난 티토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반전운동을 벌이다 체포됐고 1917년 러시아 10월 혁명 당시에는 옴스크의 극진 좌파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티토는 38살 때 유고슬라비아에 돌아와 사회민주당에 가입하게 됩니다. 정치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티토는 이후 유고슬라비아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1953년 1월 14일 유고슬라비아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또한 티토는 민족적, 종교적으로 복잡한 유고슬라비아의 통일을 지키며 경제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1980년 티토가 사망한 이후 유고슬라비아 연방은 혼란을 겪다가 결국 1991년 해체되고 맙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